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인간들은 뼈에 사무치도록 우리가 범한 죄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가고 배워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메신저로서의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이제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전에는 직접 이렇게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올리고 이랬던 사이가 이제는 감히 이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묻는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이제 그런 시대는 간 거예요. 영혼이 가버린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 선지자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 성전 안의 성소에는 천장에서 바닥까지 휘장이 드리워져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은 결단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뚜렷한 경계가 생겨났다는 것을 이 성막 제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지는 초자연적인 이적이 나타나게 됐죠. 자,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높은 벽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제 예수의 피 흘리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어느 누구든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분을 제사할, 예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증거가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은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타락 이전의 회복까지는 그건 이제 영원히 불가능한 거죠. 다만 우리가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뭐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는 있는 이런 신앙의 자유는 우리가 회복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이제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녀됨의 특권을 다시 회복하게 된 이 감격스러운 선언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이제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려졌다. 이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껏 달려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죄를 지어서 쭈뼛쭈뼛거리면서 아버지 방문을 열까 말까 자신이 없어서 다시 돌아가고, 그 눈치가 빠른 아버지가 척 보니 그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이의 팔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너 아빠한테 무슨 할 말 있지? 한번 해보거라. 무슨 말이든지 좋다. 하고 그 어색한 관계를 풀려고 하는 쪽은 항상 누굽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쪽이잖아요. 왜? 그 아이가 나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싫기 때문에. 아이가 전에는 그렇게 달려들어서 장난도 치고 레슬링도 하던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를 멀리하고 있는 게 아빠 편에서 불편한 거죠. 아이는 뭐 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가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버린 그런 인간들, 그들은 죄값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이렇게 내어미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요? 아들을 보내서. 사랑은 그 어떤 방해와 회방을 무릅쓰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사랑의 대상에게로 나아가고 싶은 그 견딜 수 없는 갈망, 그리움, 그게 사랑입니다. 누가 가로막아도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또 더 심하게는 죽음을 초월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한 충만한 에너지, 견딜 수 없는 그리움, 갈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와서 빌어, 무릎 꿇어.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용서해 주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지. 그런 권위적인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다시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창안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에 핵심으로 자기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를 죽여서 그의 피를 통해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게 다 여러분들을 향한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사랑은 불편한 걸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쭉 하다 보면 이제 그 부분까지 다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불편한 걸 못 참아요. 사랑하는데 불편한 걸 거뜬히 참을 수 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스스로 범죄함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함을 자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의 보혈로 화목의 다리를 놓아서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다.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거죠.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됐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비교적 이 부분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may approach God with freedom and confid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이 자유와 확신이라고, 자유와 신뢰, 아니 신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왜 이 자유라고 표현을 했느냐, 여기 헬라어에서, 아니 영어 성경에는 담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영어 성경에는 이 자유와 신뢰라고 번역을 했느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이제 영어 성경에서도 비교적 원문과 가깝게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 케이스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헬라어에서 담대함이라는 단어, 파르베이안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는 이 언론의 자유를 의미해요. 말할 수 있는 자유, 어떤 말이든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예? 자식이 아들이 아빠 앞에 와서 무슨 얘기든지 터놓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거 바로 그거예요. 언론의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할 때 파르레이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하나의 경우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함. 예? 두려운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언제든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그 당당함. 그거 이 두 가지 의미가 헬라어 파르레이안, 여기 이제 한글로는 담대함이라고 번역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담대함이라고 뭐 한글은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freedom, 자유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유. 자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자유는 뭐냐? 담대함이다. 담대함, 자유란 또 뭐냐? 그거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고, 당당한 자유. 뭐에게도 이렇게 부끄럽거나 꺼리낌이 없는 이렇게 당당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것처럼. 예? 죄를 지으니까 이제 벌거벗은 걸 보고 수치를 느꼈지만, 그전에는 벌거벗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던 그거. 그게 자유예요, 자유. 이건 이제 좀 이상하게 번역하면서 담대함이라고 해버려서 그 의미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감춰 가려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즉시 회복되는 게 뭐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즉시 회복되는 두 가지 특권이 뭐냐? 하나님 앞에 뭐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이게 거쳐서 올라가든지 저 교황주의자들처럼 이 신부를 불러가지고 고엘 성사를 해서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획득하게 된 거고, 둘째는 전에처럼 죄를 지었어도 벌거벗었어도 당당했을 그때처럼 우리가 죄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짓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거머쥐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헬라어 단어만 잘 연구를 해도, 헬라어의 이 단어의 의미만 잘 캐도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어떤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특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특권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보세요. 고대 국가에서 말입니다. 왕을 아련하는 일은 그건 보통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웅. 이연걸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 이제 진시 황제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 저도 오래전에 봐서 기억은 정확히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왕 앞에 다가가려면 그게 자격이 있어요. 왕 앞에 100보까지만 올 수 있는 자격, 50보 안까지 올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자격은 왕 앞에 10보 앞에까지 전진할 수 있는 자격. 그 이제 그 사람은 최고로 안전한 사람이죠. 안전한 사람. 왕이 그만큼 신뢰해야 10보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10보. 근데 만약에 100보 앞, 50보 앞, 10보 앞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 마음대로 왕을 만나려고 궁 안으로 들어오다가는 궁 천정에서 말입니다. 왕을 지키는 이 호위 군사들이 천정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요. 순식간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에스더가 왕에게 미리 왕 앞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건 어떤 행위를 말하냐면은 미리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왕의 근위병들에게 목이 달아나는 것을 각오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왕후를 살리려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호를 내밀잖아요. 그 순간에. 그거는 뭐냐? 지금 이 순간 저 여인이 내게 오는 것을 내가 허락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왕후 에스더를 건드리지 마라.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호를 내밀고 에스더가 그걸 만짐으로써 예고하지 않고 왕 앞에 나갔어도 왕이 그 왕의 그 근위병 왕의 경호대에 의해서 에스더의 목숨이 날아가지 않도록 왕이 배려를 한 겁니다. 근데 그런 장면들을 성경에서 보면 이게 왕 앞에 나간다는 거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자 입을 열어서 무슨 얘기를 네가 하려고 하는지를 얘기해봐라. 내가 듣겠다. 발언권을 얻기 전에는 또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갈 수는 있어요. 그냥 나갔어도 왕이 그냥 그대로 세워놓으면 하루 이틀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왕이 발언권을 줘야 왕이시여 이러면서 이제 뭘 어떤 용무 때문에 왕에게 이제 왕 앞에 왔는지를 말할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곧 고대 사회에서 신이었기 때문에 신. 하물며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거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경외감과 어떤 초긴장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이게 도대체 뭔 은혜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예배도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도 듬성듬성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 되면 이날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속죄일 그렇습니다. 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는 속죄일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속죄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죠. 대제사장이 먼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의 죄를 행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 피를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다 뿌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제사장은 아주 정교하게 수를 놓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여진 그리고 각종 보석, 12개 보석으로 장식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배알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수술을 취해가지고 향로에다가 이렇게 담고 충분히 흔들어가지고 향을 피워서 그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채워야만 했습니다. 연기로. 그 향연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 속죄소를 이렇게 그 향을, 연기를 많이 이렇게 내서 이걸 가려야만 했어요. 안 보이도록.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죄인 된 자신을 그 연기 속에다 이렇게 가리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면 그 제사장은 즉시 싸늘한 시신이 되어가지고 밧줄에 끌려서 성소 밖으로 이렇게 끌려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 백성들을 위해서 두 마리의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의 피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안에다가 피를 뿌리는 예식을 거행하고 한 마리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거기다 다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보냈죠? 아사셀 광야로 그 염소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죠. 이것이 속죄일의 규례이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감히 그분 앞에 설 수조차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저 성막 밖에서 쥐죽은 듯이 조용히 숨소리조차 죽이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의 마음으로 이 자기들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면서 속죄일의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상달되기를 대제사장을 통해 그 모든 속죄의 규례들이 잘 진행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주 그 정막이 감도는 가운데 성막 밖으로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곳으로부터 성막 바깥으로 이렇게 진하게 배어나오는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숨 막히는 그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이제 차례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씻는 제사장의 그 엄숙하고 두렵기까지 한 그 속죄의 현장을 참담한 마음으로 들여다보진 못하지만 그 성막 주변에서 그 참담한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임재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속죄일날 당일날 벌어졌던 그 풍경이었단 말입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한 풍경이 그런 그림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두려움과 어떤 경외감으로 그리고 긴장하면서 최고의 경건함을 예비해야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엄격하게 그것을 다 갖추어야 하나님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였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에 있어서 부적합하거나 경건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날의 속죄일은 하나님이 열납하지 않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서 왜 신앙의 이런 신령한 기쁨과 감격과 복받치는 이런 감사들이 우리의 신앙에서 실종되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진정한 회심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의 이 참된 의미와 기쁨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체험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를 믿는 신앙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하나님께 바라지도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처럼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딱 한 가지 구약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정신, 하나님을 향한 그 정신, 그게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릴 이유는 우리에게 절대로 없지만 오늘은 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서 이렇게 멀어졌느냐,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왜 그런 신적인 그런 것들이 없느냐,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그 사랑의 압도됨이나 어떤 신앙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큰 깨달음, 감격, 그리고 영적인 환희,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서 이렇게 좀처럼 발견되기 어려운 것이냐. 그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정신.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공식적인 교회 수요예배도 없고 금요기도에도 없애주고 그저 주일날 교회, 주일날만 교회 나와서 한 시간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끝이 돼버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런 신앙의 의무라고 말하기까지도 창피한 이런 의무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을 만나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그 구약의 두렵고 떨림으로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배알하고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을 받던 속죄일에 그 속죄 제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만 더 이상 죄인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에 지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이제 아들의 피 흘리심의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구약적인 제사 잘 드리면은 하나님의 속죄를 선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아들의 죽으심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런 모습보다는 그렇게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로, 자비를 베푸시기로, 그 죄를 용서하시기로,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게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그런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 그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네가 왜 그런 죄를 졌어? 예전처럼 그렇게 죄에 대해서 무조건 징벌을 하고 징계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보혈을 가지고 아들의 보혈을 찍어 바르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이 드러내신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이제 배울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어린 자녀가 친구들과 며칠 동안 수학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반갑게 그 며칠 못 봤을 뿐인데도 엄마를 붙들고 아빠를 붙들고 그냥 품 안에 뛰어들어서 뺨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그 어떤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할 때 아버지가 에이 저리 가 저리 가 징그럽다 그런 아버지가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이렇게 수요일날 그리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금요일날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실 때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려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품에 달려드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래서 듬뿍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처럼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당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세상의 사악한 죄의 유혹 때문에 범죄했을지라도 아들의 그 속죄의 그 효력을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참담한 심정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고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자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사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그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절대로 아들의 의심 보혈을 헛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셔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진지함 속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얘기해봐라. 무엇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으며 어떤 죄로 인해서 네 마음과 영혼이 또 더럽혀졌는지 내게 고백해보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아버지 이러이러해서 내가 또 이렇게 넘어지고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열어젖히고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을 고백할 때 함없으신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두 다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또 듣고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획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런 특권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네 죄를 기억하지 않는 자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당당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단어 설명하려고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와 확신. 지금 자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게 죄악에 대한 고백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가장 필요한 어떤 요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디 그 자유를 활용하시란 말이에요. 내게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자격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은 그 자격을 활용을 할 텐데, 도대체 내가 얻은 자격이 뭔지를 모르면은 이미 자격을 얻었는데도 사용 못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천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여기서 미국 가는데, 예? 밥이 몇 번 나와요? 미국 가면은요? 전 미국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미국 갈 때 기내식 몇 번 나와요? 두 번. 그런데 이제 기내식을 하는데 자기는 안 먹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내식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튜어디스는 아, 이분이 속이 안 져서 안 먹나 보다. 두 끼는 그냥 주는 건데 비행기 싹세 포함되어 있는 건데 모르니까 이것도 돈 달라나 싶어가지고 쫄쫄 굶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려요. 그러면서 주린비에 움켜쥐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그게 여기서 미국 비행기 타고 가는 건 다행이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지경이 됐다. 그럼 한 달 동안 굶을 겁니까? 뭐 낚시해가지고 고기 잡아 먹을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발급하신 출입증 두 가지입니다. 자유함. 그 자유함 안에는 뭐든지 가서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자유, 바로 그 자유함. 오늘 한글에서는 담대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 여러분들이 평생을 누리고 사실 수 있는 특권들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함이 있다는 것.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하심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24시간, 1년 365일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존전이에요. 은혜의 보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될 때, 이렇게 교회에 와서 혹은 혼자 오시든 뭐 이렇게 예배에 오시든 이렇게 예배 와서 딱 앉으면, 그리고 주여 하고 부를 때 순식간에 내가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 안겨있는 것 같은, 예? 그런 포근하고 영적인 그런 아늑함들을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겹게 정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 기도와 예배가 마칠 때쯤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이렇게 보듬어 안으셔서 나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함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 기대감. 여러분들이 약속장소에 나가는데 약속 안 하고 나가십니까? 나 가서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면 오겠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가면 그 사람이 온다. 기대감을 가지고 가잖아요. 특별히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의 기대감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때 기도하실 때, 찬송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실 때마다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 뭐예요? 그분이 찾아오신다. 내 곁에 임재하신다.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을 완벽한 준비를 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채비를 하시고 언제나 완벽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시다. 아버지, 기도 중에 아버지, 주여 한번 불러보세요. 이 세상에서 많은 저를 부르는 호칭들이 있겠죠. 길거리 가다가는 아저씨라고 누가 나를 부를 거고,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 이렇게 부를 거고, 여러 가지 부르는 말들이 있겠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제 가슴을 뛰게 하는 한 단어는 아빠라는 호칭입니다. 아빠. 그래, 내가 아빠지. 이 한마디에 책임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뭉게구름처럼 뭉게뭉게 마음속에 피어오릅니다. 그게 부성이잖아요. 그러면 인간, 죄인인 인간도 자식을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누군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부르는 그곳으로 내가 달려가리라.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특권을 소유하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 확신을 가지고 나오란 말이에요.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곳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진리를 성경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로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심히 근심을 하고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13절에 이제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갇힌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베소 교인들과 더불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내가 옥에 갇혀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의기소침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옥에 갇힌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늘도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로 나아가라. 지금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절대로 에베소 교인들이 당신들의 신앙이 위축되거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당신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복음을, 이 복음의 비밀을 들려주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으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볼 때 하나님이 그를 누구보다도 높여주시고 그러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고 충분히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탁월한 대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누리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은 에베소 교인들이 볼 때 그 바울의 옥에 갇혀있는 문제가 그들의 신앙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또 그 바울 때문에 염려하게 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고 디프레스 되는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한 탁월한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안심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당신들에게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게 지금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건 곧 너희들의 영광이다. 고난은 영광의 전제 조건이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지나치게 마음 쓰지 말아라.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어찌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이 없는 영광의 부활과 구속사에게 완성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 너희들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바울의 고난신학입니다. 고난신학. 자기는 바울은 고난받을수록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한 영광이고 주님 앞에서의 영광이고 그 특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내가 이렇게 교회 때문에 힘든 거 영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붙들고 가려고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이게 내 영광입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대접받는 목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물론 저보다도 더 못한 고통을 당하는 목사님도 내가 월요일날 만나고 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말씀대로 바로 하려고 하는데 그분 먹을 쌀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제가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뭔가 어렵고 불편한 것이 있어야 된다면 그게 내 영광이구나. 저는 바울처럼 그렇게 본받으려고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영광을 버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포기할 때 교회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이렇게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을. 아시겠습니까? 목사와 함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옥에 갇힌 바울처럼 내가 옥에 갇혀버려야 되겠다. 에? 내 꿈대로, 내 소원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세상 다 접고 세상 다 포기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성공한 삶,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삶 다 접고 내가 바울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도왔던 로마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많은 평신도 동역자들처럼 오늘 회원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이 되느냐, 어떻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누가 다 고난받고 희생하겠지. 다 채려놓으면 나중에 숟가락 들고 나는 그냥 가게만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옥에 갇히겠습니다. 나를 잡으십시오. 나를 쓰십시오, 주님. 내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위한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인생에 짊어지겠습니다. 그런 멋있는 목사는 목사라야 그렇다고 치고, 그런 멋있는 성도님들, 목사와 버금가든지 아니면 목사를 능가하는 그런 고난 신학을 마음에 정립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 이 회원교회에 몇 분만 계셔도 주님의 교회는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영광의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는.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 밖에도 많지만 이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응당의 대가가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자기 자신에게 제일 먼저 이루어지기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의 모든 대가를 내가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회장이 돼야 된다고, 내가 한국교회의 대안이다, 내가 우리 교회는 나야 나, 내가 대안이야, 이렇게 아직도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쟁취하고 거머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하지만 나에게 그 수고와 영광의 대가가 오지 않, 나에게 오지 않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영광이 아닐지라도 나의 수고와 희생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광을 받고 교회가 영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오늘 조국 교회 안에서 찾기란 모래알 속에서 잃어버린 바늘을 찾기만큼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개인의 시험과 환란을, 개인의 손해를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신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으로 이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오늘의 나의 충성과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일에 오직 한 번뿐인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 어떠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면 안 될까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오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부족한 목사와 함께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른 자들이라고 바로 그 주장을 했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 말만 안 했어도, 응? 굳이 이방인들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신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건 것을 유대주의자인 자신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의 목적이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이 복음이 범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전개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했다가 옥에 갇혔어요. 좀 이렇게 피해가기도 하고 그런 말들 이거 얘기하면은 내게 어떤 불이익이 돼서 돌아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으면 피할 건 피해가고 좀 지혜롭게 미꾸라지처럼 빠져갈 건 빠져가고 좀 부드럽게 세련되게 편하게 그렇게 하면은 바울이 그렇게 힘든 인생 안 살았어도 됐을 텐데 자기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자신이 옥에 갇히든 말든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구하지 않고 사명 위에서 예수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사도 바울 스스로 갇힌 자가 된 거예요. 얼마든지 그 똑똑한 사람이 할 말 하지 안 할 말 가리기만 잘 했어도 그렇게 많은 적들을 만들 필요가 없고 그렇게 많이 옥고를 치르고 고통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사소 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사소. 그러면서도 그가 하는 말은 이것조차도 내게 기쁨이요 영광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신앙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신앙의 마지막 표대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예수 믿고 잘 되고 복받는 거 이건 저 제일 밑바닥에 천국 가는데 천국의 제일 밑바닥에 천국의 저기 변두리에 저 변두리에 어디 방 하나 하나님이 내주실 거고 사도 바울처럼 이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제물이 돼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걱정할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사명제의 길을 가겠다. 그 사람 죽으면 천국에서 이 앞에 있는 롯데캐슬보다 비교도 안 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순교자 다음으로 앉는 자리에 제가 가보진 않아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정도 자리에는 앉지 않을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몰라서 그렇게 안 믿으셨으면 괜찮습니다. 이제 진리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깨우쳐가고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 수위를 이제 점점 이렇게 상향 조정해 가셔야 돼요. 전에 몰랐을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끝. 그리고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셨었죠. 그러면 이제는 아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입각한 삶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뭔가. 말씀이 하나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들도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준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를 점점 이렇게 상향 조정, 자꾸 수정하셔야 돼. 사랑이 뭔지 몰랐을 때는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두리뭉실 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 사랑이 이러이러이러이러해야 사랑이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으려고 깎고 찍어내고 예리하게 다듬고 우리도 작품을 만들어 가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죠. 배짱 좋게 수요일 날 한 시간 동안 설교하는 목사님 많지 않을 겁니다. 또 그런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